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일부터 이틀간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세갈리가 회의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만난 것은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의 회동 이후 두 달 만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의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선박과 물자를 옮겨 싣는 환적과 관련해 자위대가 수집한 정보가 위반 행위 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결코 남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방위력 계획인 방위계획 대강과 관련해 육해공이라는 기존 구분의 얽매인 발상으로는 국가를 지켜낼 수 없다며 새로운 영역인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통해 2기 지도부 정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대는 19일 베이징 인민대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으며 전임자인 양재치 위원은 중앙외사 영도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 주석임을 볼 때 외교 분야는 왕재치 주임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체제를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1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과 유럽연합의 미셀 바르니에 브렉시트 담당 대표는 이날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내년 3월 말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환 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 체제 안에 두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이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킨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19일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에 크리스토퍼 리델 백악관 전략 담당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날 성명을 통해 크리스는 행정부 안에서 널리 존경받는 데다 정책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조율할 자격을 잘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델 신임 백악관 비서실 차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네럴 모터스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및 롬니 공화당 후보의 캠프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3월도 어느덧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반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겨울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곳 워싱턴에도 이번 주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때 아닌 3월의 추위 덕에 미국 일부 지역에선 스키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버먼트주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동북부 지역에 3월의 눈폭풍이 이어지면서 이달에만 1m 5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요. 미 전역의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이 이 지역을 찾아 3월의 스키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먼트 주민들은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3월은 지난 수년 새 처음이라며 환영하고 있고 메인주의 일부 스키장은 보통 3월 중순이면 폐장하지만 올해는 4월까지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 국립기상청은 3월이 되면 하지만 눈사태 위협이 커진다면서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안전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12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도에서 8도, 신의주는 0도에서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9도, 함흥은 3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따뜻한 봄 햇살이 그리운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태양을 따라 떠난다는 힐러리 더프의 Chasing the Sun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검찰이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 러시아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러시아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더 단결하고 전진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당선 이미 뭐 거의 예견됐던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을 견줄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대표가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가 금지된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 재선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이로써 푸틴 대통령 4선에 성공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보리스 열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맡다가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 승리해서 4년 동안 재임했는데요. 2004년에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으로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이번에 승리해서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까지 4년 임기 두 번에 6년 임기 두 번 모두 20년 동안 러시아의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네. 현재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몇인가요?
네, 1952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65살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는 71살이 되는 건데요. 승리의 결과가 나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6년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우스운 질문이라면서 자신이 100살까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 법으로는 연속 3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6년 뒤에 다시 연임하려고 하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이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둔 건데요.
예.
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번 당선으로 러시아 현대사에서는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보다 오래 집권했던 사람은 30년 이상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둔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에 맞서서 양강 구도를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찌감치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역대 최고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양국이 손을 맞잡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쿠바 정상들도 축전을 보내서 당선을 축하했는데요. 반면에 서방 국가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네 나라는 러시아 출신 이중첩자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19일 인민대회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리커창 총리가 내놓은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인민은행 총재 등에 대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지도층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주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무원 부총리로 한정 상무위원 호춘화 전 광둥성 서기, 류허 중앙재경 영도소조 주임, 쓴춘란 전 통일전선부 부장이 선출됐고요. 국무위원은 5명 중에서 4명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왕이 외교부장과 웨이펑허 신임 국방부장, 자오커즈 공안부장이 모두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인선에서 이 경제팀 인선이 특히 눈에 띈다고요?
네, 이번에 부총리로 선출된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주임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출신이고요. 이강 인민은행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미국 유학파 출신들이 경제팀의 수장을 맡게 된 건데요.
그렇네요.
네,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류허 신임 경제부총리 이미 국제사회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이 중국 경제팀을 이끌고 닷새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이 중국의 경제 정책은 통상적으로 총리가 관장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리커창 총리보다는 류 신임 부총리가 이끌었던 중앙재경영도소조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류 부총리가 시 주석의 비호 아래 강력한 경제적 권한을 가질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팀은 이렇고요. 새 외교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도 겸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려고 외교 구도를 새롭게 짜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중국 외교부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다소 위상이 낮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단에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전인데 이제 고위직 인선까지 마쳤고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20일 폐막입니다.
예.
네, 이번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했는데요. 14년 만에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과 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앴고요. 또 국무원 조직 개편 등의 주요 의제가 많아서 다른 대회 때보다 일정이 길었습니다. 전인대는 이번 대회에서 장관급 부처를 8개, 차관급 부처를 7개 줄이는 등 대폭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에 뇌물수수와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닷새 만에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언론 등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와 비자금 조성, 탈세 등 12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 미화로 7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뇌물수수 의혹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 등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총 110억 원대 미화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등을 통해서 350억 원대 미화로 약 3,26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요.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기업의 실소유주이며 이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과 경영 비리 등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해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보통 2일 정도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현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 다소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르면 21일 밤, 늦어도 22일 정도에는 결정이 날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럼 현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된 이른바 이명박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 헌정사상 이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내란과 부패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었고요. 한국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짓기 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자살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공격한 것을 두고 연방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연방 의원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책을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난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연방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알려지자 연방 의원들이 18일 방송에 나와서 잇따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2018년이 대통령에게 매우 나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우디 의원은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특검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측이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가우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치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서 특검을 해고하는 건 대통령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고요. 같은 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이라면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야당인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내 민주당 2인자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은 CBS 방송에서 특검에 대한 위협이 대통령의 큰 실수고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올린 겁니까?
네, 대통령은 먼저 17일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검 조사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돈을 댄 조사 결과를 담은 트럼프 문건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 조사가 마녀사냥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또 18일에는 뮬러 특검팀에 민주당 원만 있어서 이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참고로 뮬러 특검은 공화당원이고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FBI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도 특검을 비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존 다우드 변호인은 특검 조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특검 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코 백악관 법률 담당 특별 고문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일자 백악관 측이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요. 이 지난 주말에는 맥케이브 FBI 부국장 해고가 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16일 앤드루 맥케이브 부국장을 전격 해고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감사 결과 맥케이브 부국장이 언론에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했고 정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케이브 부국장에 대해 불만을 좀 내비쳤었죠.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버지니아주 의회에 출마한 부인이 민주당 쪽에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신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맥케이브 부국장은 은퇴하는 시점까지 휴가를 냈는데 결국 은퇴를 26시간 앞두고 전격 해고된 겁니다.
예. 자, 해고된 맥케이브 전 부국장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해고가 지난해 5월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해고된 뒤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조처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맥케이브 부국장은 코미 국장이 물러난 뒤에 잠시 국장 대행을 맡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몇몇 미국 언론은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코미 전 FBI 국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이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맞습니다. 이 언론이 이른바 코미 메모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맥케이브 메모의 존재 가능성이 보도됐는데 몇몇 언론은 맥케이브 메모가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코미 메모나 맥케이브 메모나 다 가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해고된 맥케이브 전 부국장뿐 아니라 코미 전 국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된 비난 대상이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코미 전 국장을 다시 한번 비난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언론에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논란에 휩싸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승인 없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트럼프 진영을 위해 일한 기업에 대량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논란이 된 회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란 이 정보 분석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던 걸까요?
네, 영국의 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만든 이 페이스북용 앱, 그러니까 뭐 이동기기, 손전화 같은 이동기기용 프로그램인 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를 통해서 확보한 건데요. 이 앱은 이 심리학자들이 쓰는 연구용 앱인데 코건 교수는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했고 이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겼습니다.
예, 이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나오는 앱을 쓰려면 자기 개인정보를 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의 친구의 이 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코건 교수가 만든 앱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코건 교수에게서 확보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네, 유권자 분석이나 선거 전략 마련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이 확보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의회에 직접 나와서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건으로도 한참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늑장 대처했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이 페이스북 고위 경영자들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했고요.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저커버그 CEO가 이번 사태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오늘 이 뉴햄프셔주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미국 안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오피오이드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오피오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통증을 줄여주는 이 진통제 하나인데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훨씬 강력하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이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강력한 진통제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들어갑니다.
네, 이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약처럼 중독되고요. 또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원래는 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환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현재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CDC 통계를 보면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졌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대책에는 어떤 방안이 들어갔습니까?
네, 앞으로 3년간 오피오이드 처방을 30% 줄인다는 방안이 먼저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가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오피오이드 약값을 조절하고 또 지역정부의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오피오이드 처방수를 줄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 차원의 처방약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고요. 오피오이드 해독제인 날록손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오피오이드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를 강화하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관련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해한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이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을 이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리고 마약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 연방법은 이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는데요.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할 새로운 방법으로 동양의술인 침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침으로 치료하는 오피오이드 중독.
뉴욕시의 한 침수련에서 데이비드 램지 씨가 등과 다리에 침을 맞고 있습니다. 램지 씨는 몇 년 전 심한 낙상을 한 후 오피오이드에 의존해 살아가게 됐다고 하네요.
I ended up on oxycontin, oxycodone and morphine.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점점 더 센 진통제를 찾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옥시코틴과 옥시코돈, 모핀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오피오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약으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This is good.
하지만 램지 씨는 침을 맞은 후 오피오이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What acupuncture does for me is it will, when it'll decrease that level of pain.
침을 맞기 시작하면서 우선 고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으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피오이드에 대안을 찾던 의사들 가운데 침술의 가능성을 보고 직접 침술을 배워 시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침술사인 제러드 웨스트 씨는 침이야말로 약 없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need something other than opiates, and acupuncture actually works.
오피오이드 중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들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있지만 침술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연방보훈부 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오피오이드 중독 보조 치료로 침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2, 3. Good. That's in. Good. One, two, three. Good.
참전 군인 출신인 해리 가르시아 씨 역시 최근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귀에 집중적으로 맞는 통증 완화 침 치료를 한 번 받고 나면 며칠을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My walking gets better. Able to tolerate the pain a lot more.
파병지에서 다쳐서 잘 걷질 못했는데 침을 맞고 난 이후로 잘 걷게 됐습니다. 통증도 훨씬 더 잘 참게 됐고요. 침 치료의 효과를 보면서 매달 이렇게 침을 맞으러 옵니다.
군인들을 치료하는 폴 피라들리아 박사는 침 치료를 시도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I'm an old hand at this now.
Veterans have, I think, a lot more pain, I think, issue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참전 군인들의 경우 민간인에 비해 통증을 겪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참전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느냐는 저희 의사들에겐 늘 큰 숙제였죠. 그러던 중 이렇게 보조 치료로 침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침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There may be a certain amount of placebo effect that is part of the response to acupuncture.
침의 효능은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통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침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일 115명의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앞으로 침술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미있는 만화로 치료를 돕는 의학만화.
통증 환자들을 위해 침술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면 의학 만화는 환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립의료원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최근 의학 만화를 소개하는 전시회와 강연회가 열렸는데요. 의학 만화 작가로 유명한 MK 설윅 씨가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I'm always focused on it.
Yeah.
설윅 씨는 자신을 만화를 그리는 간호사로 소개했습니다.
As a nurse, I found this sort of combination of very basic image and text in sequential fashion.
제가 처음 의학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예요. 시카고 병원의 에이즈 병동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환자와 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치료 방법 등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환자를 돌보느라 무척 힘들었던 어느 날, 설윅 씨에게 의학 만화를 그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I had to go to work at 3 o'clock that day. This was like 10 o'clock in the morning. And I had to figure out some sort of intervention to help myself.
하루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환자를 돌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머리를 스친 게 바로 만화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펜을 꺼내 만화를 한 편 그렸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패티 브래넌 관장은 설윅 씨야말로 의학 만화의 선구자라고 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는 환자와 간병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Sometimes we use graphic medicine for training clinicians or for debriefing practitioners in the workforce.
수련용인 의사나 간호사들을 지도할 때 의학 만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걱정하던 것들을 만화로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또 환자와 교감하는 방법도 만화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죠.
의학 만화 강연회에 참석한 미 국립의료원의 컴퓨터 전문가 항우 씨는 코믹 만화야말로 어려운 의학 상식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A lot of the time I find myself struggling to make people interested in those technical stuff and there are way about
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화로 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강연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의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의학 정보를 설명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화로 읽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내년까지 의학 만화 전시회가 진행되고 이후 4년에 걸쳐 미전역 50개 주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에게도 도움을 주는 의학 만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만화책에서 의료 상식과 정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이 쿠키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쿠키나 음식을 원재료에서 시작해서 직접 만드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om scratch. From scratch. From scratch. From scratch. 이 표현은 맨 처음부터 시작하다,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요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 때, 어떤 일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to bake cookies from scratch. 나는 쿠키를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해. I lost all my files, so I have to start this project from scratch. 파일이 다 날아가서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I made this sauce from scratch. 이 소스 내가 직접 처음부터 만들었어. I'd rather start from scratch than fix all the mistakes. 차라리 일일이 실수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bake cookies from scratch. I lost all my files, so I have to start my project from scratch. I made this sauce from scratch. I'd rather start from scratch than fix all the mistakes. 오늘은 from scratc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산타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인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스무스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forget about it.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지적한 핵심 행동 계획 가운데 하나는 세계 종교 자유와 소수 종교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회의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브라운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역시 워싱턴에 있는 평화연구소 연설에서 종교자유가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탄압적인 정권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수계 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소수계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 차별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인권은 제한되거나 때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년 전에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종교자유에 관한 폭력과 유린행위들에 대해 대응해왔습니다. 이 법은 종교자유를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촉진하고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어떻게 소수계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대우를 촉진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전략 지침서를 제공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무부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함께 교회와 다른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고대 문화 유적과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주 기구와 함께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를 없애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계 종교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자들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